VOA 세계 뉴스입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열흘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되돌리는 행정명령을 집중적으로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차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회람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이민 제한 조치를 설계하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하며 연방정부 시설 내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약 10여 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 1,100만 명에 달하는 비합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클레인 내정자는 이런 행정명령은 관련 조치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남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취임 둘째 날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학교와 사업체의 안전한 재개를 위한 검사 확대 등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미국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해 50개 주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 FBI는 취임식 당일 50개 주의 모든 주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의한 무장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주 당국에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릴랜드와 뉴멕시코, 유타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와 펜실베니아, 미시간,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주에는 주방위군이 배치됐고 텍사스주는 16일부터 취임식 당일까지 의사당을 폐쇄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 일대는 주방위군이 약 1만 명 배치됐으며 취임식 전날인 19일까지 최대 2만 5천 명으로 병력을 증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통령 비밀 경호국의 요청에 따라 15일부터 취임식 이튿날인 21일까지 워싱턴 DC 내셔널몰 지역 대부분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영국이 오는 6월 세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은 16일 성명에서 이번 G7 정상회의를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잉글랜드 남부 콘월의 휴양지인 카비스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을 증진하는 취지에서 호주와 인도, 한국을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G7은 민주주의 선도 국가로서 우리가 당면한 최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주요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정상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개방과 연합의 정신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도전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와 자유무역 체제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과 세계 경기 회복, 기후변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G7 회의는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G7 정상회의는 당초 지난해 의장국이었던 미국에서 지난해 여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예정대로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17일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장소와 일정이 결정됐다며 관계자들은 감염 통제를 포함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의 이날 발언은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고노 담당상은 14일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우리는 개최국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래야 경기가 진행될 때 좋은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위원회는 플랜 B와 플랜 C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고위 관리가 처음으로 도쿄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앙상한 가지의 나무가 혼자 서 있습니다. 여름에 무성했던 싱그러운 잎은 하나도 없고 가을에 낙엽으로 떨어내더니 앙상한 몸으로 이 추운 겨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신기합니다. 모두가 모든 것이 혹한에 얼어버릴 것 같지만 나무는 그 앙상한 모습으로 비바람에 눈을 맞아도 꼿꼿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지금 견딜 수 없는 추위에 힘드십니까? 나를 둘러싼 세상 일에 휘둘려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지금은 비록 내 모습이 앙상한 가지의 나무일지라도 시간이 가고 봄이 오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준비하면 나무에 초록잎이 올라오듯 우리네 삶에도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봄같이 환한 날이 올 거라는 어느 지혜로운 이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고전음악 클래식 여행은 헝가리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으로 시작합니다. 작품 번호 359, 2악장 D단조,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헝가리의 민속 선율을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었던 낭만주의 음악의 대표 작곡가, 헝가리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프란츠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2악장 디단조였습니다.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리스트는 헝가리에서 태어났지만 13살 이후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국어인 헝가리 말도 거의 잊고 살았는데요. 하지만 헝가리를 향한 마음만은 깊었습니다. 특히 음악에 대한 애정이 특별했는데요. 계속해서 헝가리 민속음악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작곡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활동의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19곡으로 이뤄진 헝가리 광시곡, 헝가리안 랩소디인데요. 리스트가 28살 때인 1839년에 헝가리에 갔을 때 사람들이 보내준 성원과 환대의 감동을 받았고 그때 기억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헝가리 광시곡이었답니다. 1846년부터 1853년까지 그리고 한참 뒤인 1882년에서 1885년까지 이 헝가리 광시곡이라는 주제 아래 모두 19곡을 만들었는데요. 이 곡은 피아노 독주곡으로도 또 오케스트라 협주곡으로도 다양한 분위기로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부분은 두 번째 D단조였고요. 전체 이 헝가리 광시곡의 대표곡으로 꼽히는 작품이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방송되는 이 시간은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유명 작곡가들의 교향곡, 협주곡, 또 바이올린과 첼로, 오보에, 명연주자들의 독주와 협주, 또 성악가들의 오페라, 아리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첼로의 대가, 프랑스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의 타이완계 첼리스트 요요마가 연주하는 깊은 첼로 선율을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요요마의 첼로는 바로크 첼로입니다. 이 바로크 첼로의 소리는 현대적인 첼로와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미세한 소리와 연주 기법의 차이를 선율로 풀어내서 작곡가가 원했던 그 느낌을 가까이 찾아가는 겁니다. 저음을 많이 내는 바로크 음악 연주에 적합한 첼로 구성, 또 양의 내장으로 만들었다는 네 줄의 현이 있습니다. 바로크 첼로가 만들어낸 현의 무게감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루이지 보케르니의 첼로 협주곡 7번 G장조, 작품 번호 480,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 또 첼로의 요요마, 오르간 연주와 지휘의 톤 쿤맨입니다. 1980년대에 나온 미국의 영화감독 시드니 폴락의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대자연을 배경으로 한 여성의 삶과 사랑을 담아낸 영화인데요. 덴마크 출신의 자산가 여주인공 카렌 역을 미국의 명배우인 메릴 스트립이 맡았습니다. 영화 속의 카렌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브릭센 남작과 결혼해 남작 부인이 됩니다. 식민지 땅이었던 아프리카에서 살게 되죠. 아프리카에서 카렌은 삶과 사랑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원래 사랑이 없었던 남편과는 계속 갈등하게 됩니다. 급기야 물러난 생활의 남편에게서 성병이 옮아서 카렌은 치료를 위해서 덴마크를 가게 되고요. 아프리카로 돌아온 뒤로는 더욱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카렌이 사자를 마주합니다. 위험에 처하는데요. 그때 카렌을 구해준 남자 데니스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데니스 역의 배우는 로버트 레드포드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의 방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카렌은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또 서로에 대한 책임감, 또 소속감 같은 것을 원했지만 데니스는 메이는 사랑을 싫어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하는 카렌과 결혼이라는 관계를 거부하는 데니스. 결국 카렌은 아프리카를 떠나 덴마크로 돌아가려 하고요. 데니스는 떠나는 카렌을 배웅하러 가겠다고 했지만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후에 그녀가 듣게 되는 소식은 그날 데니스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카렌은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옵니다. 데니스를 추억하면서 자신의 삶과 사랑을 되돌아봅니다. 카렌과 데니스가 노란색 쌍엽기를 타고 아프리카 대자연 위를 날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장면에서 클래식 명곡이 흐릅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활보는 622, 2악장 아다지오, 리차드 스톨츠맨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리차드 스톨츠맨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활번호 622 2악장 아다지오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곡인데요. 그런데 이 곡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그 모차르트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그 고민을 안고 작곡에 대한 마지막 열정을 쏟아냈던 곡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아름다운 선율 속에 그 애잔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시 클라리넷은 그리 주목받지 못했던 악기였는데요. 이 곡이 발표된 이후에 클라리넷이 관현악과 실내악에서 아주 중요한 악기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모차르트의 수많은 명곡 가운데서도 손에 꼽히는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클라우드 디비시의 체얼들룬, 달빛,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핀란디아 작곡가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디아,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1899년입니다. 34살의 시벨리우스는 제정 러시아의 압제 속에 자유를 억압받고 있었던 핀란드 민중들의 저항을 지켜봤습니다. 핀란드 곳곳에서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또 러시아 이전에도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던 핀란드의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시벨리우스 역시 핀란드 사람이지만 스웨덴어를 사용했던 집안에서 자랐고요. 베를린과 빈에서 유학을 하게 되면서 핀란드 사람으로서의 민족적 또 정체성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을 그의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핀란드 독립을 위한 움직임 가운데 역사극 공연도 있었는데요. 시벨리우스가 그 공연의 음악을 담당했었습니다. 그 작품의 마지막 곡이 방금 들었던 핀란디아의 원본 작품인 핀란드여 일어나라, 수오미헤라 였습니다. 핀란드어 수오미는 수많은 호수와 삼림이 울창한 핀란드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아름다운 조국의 자연을 예찬한 교향시 핀란디아여 일어나라는 핀란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애국가 같은 곡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반응이 이렇게 대단하니 연극과는 별도로 그 속에 몇 개 음악만 골라서 유럽 도시로 순회하는 그런 공연도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 피날레 곡으로 연주되는 이 핀란디아의 감동이 유럽 전역에서도 큰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핀란드 제2의 국가로 소개될 만큼 핀란드 사람들의 자부심으로 꼽고 있는 곡입니다.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디아 함께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미국의 새 대통령,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수도 워싱턴 DC 거리, 특히 백악관으로 향하는 펜실베니아가에서는 2.5km 이르는 각 군의 군악대, 또 전국 여러 지역을 대표하는 고등학교, 대학교의 마칭밴드, 행진이 펼쳐지는데요. 새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날을 위한 힘찬 행진곡 연주가 이어지면서 축하의 분위기,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대통령 취임식뿐 아니라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 행사에서 약속처럼 연주되는 연주곡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입장합니다. 이런 의미로 연주가 되고요. 주목을 끄는 역할을 하는 Hail to the Chief입니다. 대장을 향한 경의 혹은 우리 대장 만세,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총사령관, 국가 원수의 경의를 표하는 이 연주곡이 원래는 영국의 역사가이자 시인인 월터 스콧 경의 서사시 호수의 여인 공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국 작곡가 제임스 샌더슨의 작품입니다. 고대 켈트어 문화권이죠. 아일랜드의 민속 선율이 바탕이 된 곡인데요. 1812년에 미국에 처음 소개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미국 대통령의 경의를 표하는 이 정통의 연주곡으로 자리를 하게 된 역사는요. 수도 워싱턴 DC 메릴랜드 지역의 포토맥강을 잇는 운하공사 역사와 함께하는데요. 1828년 공사를 시작하는 기념식에서 의전학대인 해병군악대가 연주회를 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이 퇴장하는 순서에 이 곡이 연주됐답니다. 또 이듬해인 1829년에 제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참석한 운하의 주춧돌을 놓는 행사에서도 연주가 됐는데 당시 이 신문이 이 곡이 흐를 때 사람들의 환호가 폭발적이었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후에 제10대 존 타일러 대통령, 11대 제임스 포크 대통령 때에는 대통령이 입장하는 행사에서는 꼭 이 곡이 연주됐는데요. 대통령의 부인 줄리아 타일러, 또 사라 포크 여사가 의전학대에 특별히 이 곡을 연주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후로도 대통령의 등장 때마다 해병군악대는 Hail to the Chief를 연주했고요. 1954년 이 곡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음악적 경의를 표하는 곡으로 미 국방부에 정식 등록됐습니다. 영국 작곡가 제임스 앤더슨의 Hail to the Chief, 대통령 의전학대인 미 해병대 군악대 연주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주 시간에도 고전 음악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